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중 31명이 숨졌습니다.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어제 257명이 추가로 감염되고 4명이 숨졌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발생한 주도 한 곳 늘어나 총 37개 주와 워싱턴 DC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주치의가 자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행동 정치회의 행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공화당 의원 등 일부 인사들과 악수하고 같이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7,7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현재 288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중 60명이 숨졌습니다. 감염 사례의 90% 이상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국 확진자 80%가 집단 감염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61%는 종교 집단인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국 전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콜센터 직원 등 55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구로 콜센터 직원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세계 117개 나라에서 확진자는 11만 9천여 명, 사망자는 4,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약 8만 1천 명, 사망자는 3,150여 명에 이릅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탈리아는 전국 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늘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고 6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한편 이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8천여 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290여 명이 숨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알리사 파라 공보 담당관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남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주 인도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미군 지휘관들도 예방 차원에서 해외 방문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군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6개 주에서 동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진 어제 미니 화요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개 주에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늘 현재 개표 결과 미시간주와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아이다호주 등 4개 주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누르고 슈퍼 화요일에 이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초반 3개 주 경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승리한 뒤 슈퍼 화요일과 미니 화요일에서 대승을 거두는 등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이 폭력을 크게 줄일 경우 이번 주부터 포로 5,000명에 대한 단계적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디크 세디키 아프간 대통령 대변인은 오늘 트위터에서 호의의 표시로 오는 14일부터 탈레반 수감자 1,500명을 석방하고 이어 나머지 3,500명을 추가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명령서를 인용해 협상이 시작되면 2주마다 500명의 탈레반 포로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그동안 포로 교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한반도의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과 중국 등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미한연합군이 대응적 대화력전으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But that's mainly going to be by shorter range rocket launchers. And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이 5에서 20mm, 황해도는 5mm 안팎입니다. 강설량도 평안북도와 내륙 지역, 또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20cm, 평남 내륙 지역은 1에서 5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5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한국 파병과 관련한 부대 순환 배치 문제는 곧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미군의 대비 태세나 능력의 극적인 감축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point would be that we've not yet seen any dramatic reduction in readiness or ability of our forces based on COVID-19.
미한연합훈련 유예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한국 안보 공백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호프먼 대변인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병력을 지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일부 연합훈련과 대비태세 관련 노력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virus passes and we move into warmer weather, that will be able to resume some of those efforts.
윌리엄 번 합동참모본부 부국장은 현재까지 대규모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지만 매일 군참모와 분대 간 소규모 훈련을 지속하면서 대비태세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mall unit to small unit training continues. So we're maximizing every opportunity to maintain.
한편 번 부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한반도 미군 파병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부대 간 순환 배치 문제를 매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So we're reviewing that daily as well as far as troops moving in and troops moving out. So we're coming to an agreement.
다만 병력 이동이 잦은 여름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국방부 차원의 거시적 정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프먼 대변인은 육군의 경우 지난 6일 한국과 이탈리아에 파견되는 병력의 제한 지침이 내려졌고 다른 국방부 부서의 경우에는 향후 며칠 동안 경과를 지켜보며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군 장병의 감염증 확산 지역 이동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제한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적용 가능한 여러 대안들 역시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fact that the movement alone itself can put people at risk, and so we want to limit all of those.
호프먼 대변인은 이 같은 이동 제한 방침은 장병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역내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지를 동시에 감안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다음 주 예정됐던 중앙아시아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고위 국방부 관계자들의 해외 방문 금지령이 내려졌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방문국에서 참모진이 감염될 경우 외국에 특정 기간 격리돼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자 본토 내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 역시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마스크와 장갑의 생산 관련 질의에 대해선 국방생산법안에 기초한 권한을 현 시점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ve not used that authority at this point. But at the White House level, they've been having conversations with the manufacturers.
그러면서 백악관 차원에서 제조업자들과 대화가 진행됐으며 생산량을 늘리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방 생산 법안에 따른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1950년 제정된 국방 생산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쟁에 필요한 물자 공급 계약, 필수 물자 확충, 임금 동결과 물가, 부동산 소비자 통제 등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도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인천공항 검역 현장을 찾아 한국의 검역 활동이 세계적 표본이 될 만하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방어를 위한 Fight Tonight, 즉 상시 전투태세 유지가 주한미군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1일 미군 라디오 방송인 AFN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철저한 방역을 원한다면 장병들의 모든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우선적으로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해야겠지만 주한미군에겐 임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은 1월 25일 이후부터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에 연락하고 진단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125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고 병사 1명과 장병 가족, 한국인 근로자 8명 등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95명이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매우 투명하고 협조적이라며 놀라운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이 한국을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이동을 제한한 것에 대해선 상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동 제한은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다며 이동 제한 명령으로 미군 장병과 가족 2,200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 경기도 평택에 제65 의무여단 소속 의료인력과 미국 육군의학연구소 인력도 투입했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출국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역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로부터 검역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열 화상 카메라를 확인했으며 직접 3차에 걸친 체온 측정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으로 출발하는 여객을 위해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한국어로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인천공항이 협업해서 치밀한 단계적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이런 방식이 세계적 표본이 될 만하다며 한국의 검역 수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역 신뢰도를 높이고 미국 등 다른 나라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진자들이 늘어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코리아 빌딩 콜센터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1일 오전 10시 현재 최소 9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은 광범위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3차 파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또 중대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집단 감염입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남미에서까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도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16개 국가와 지역으로 10일보다 7곳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핵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10일 핵 확산 금지 조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 성명에서 NPT는 핵무기가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는 다가오는 위협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약화 없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지한다며 NPT는 핵 군축에 관한 추가적 진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지난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후 1970년 3월 5일 발효돼 올해로 발효 50주년을 맞은 국제 조약으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그리고 이들 요소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넘겨서는 안 되며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시설의 무기 제작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NPT가 인정하고 있는 핵 보유국은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한 나라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이들은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현재 NPT 회원국은 모두 191개 나라이며 북한은 1985년 가입했다가 2003년 탈퇴했습니다.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n illegal nuclear power. We do not recognize it.
북한은 불법으로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IAEA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다음 달 27일부터 약 한 달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2020년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가 열립니다. 이 평가 회의는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국제 회의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4월 열린 2020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강조했습니다.
We must resolve the crisis created by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ensuring its final and fully verified.
준비위원회는 이에 앞선 2018년에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북한이 NPT와 IAEA의 핵 안전협정에 복귀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미한 연합군이 대응적 대화력전으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이 보유한 대포병 레이더와 공중 지상 역량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올리면서 이에 맞설 수 있는 미한 연합군의 대응 전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를 비롯한 각종 단거리 미사일 공격과 포격이 한국 본토에 가해질 경우 미한 연합군은 대응적 대화력전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대응적 대화력전은 선제적 공격인 공적 대화력전에 대비되는 이름으로 한국군 국방백서에 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탄핵 궤적을 역추적해 적의 포사격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포병 레이더를 통한 포격 원점 파악이 핵심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서울을 겨냥한 방사포 공격의 경우 대포병 레이더를 통해 원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that's mainly going to be by shorter range rocket launchers. And
대포병 레이더로 서울의 북쪽 지역을 목표로 발사되는 단거리 로켓 발사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북한의 122mm 방사포를 포착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대포병 레이더인 ANTPQ-36과 37을 통해 한국군은 ANTPQ-36-37과 함께 스웨덴제 아서K 대포병 레이더로 적포 사격 진지를 찾아냅니다. 여기에 미군이 독자 운용하는 섀도우 200 무인 항공기와 KH-12 정찰위성 그리고 한국군 무인 정찰기인 RQ-101 송골매 등을 이용해 포사격이 이루어진 원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냅니다. 이 정보를 받은 연합군 지휘소는 미군 팔라딘 자주포나 한국군의 K9 자주포 포대에 대응 포격을 지시하게 됩니다. 또 사거리가 이들 자주포의 사거리인 약 50km보다 멀 경우 F-15 전투기를 이용한 정밀 타격 등으로 적 방사포 전력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대포병 레이더만으로는 북한의 방사포를 무력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방사포와 관련해 2차 발사까지 20초가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이 북한 방사포의 원점을 파악한 뒤 타격을 하는 데는 확실히 20초보다 더 걸릴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북한도 한국이나 미국의 포병이 보복 포격을 해오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포격을 계속하는 데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단순한 포병 로켓보다는 미사일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때문에 패트리얼 레이더 등을 복합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 is really closer to being a missile than
미군의 군사 위성으로 북한의 방사포를 포착할 수 있고 패트리엇 레이더로도 관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들과의 복합적 운용으로 북한의 방사포 공격을 최대한 빨리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응적 대화력전의 관건이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내 이동 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탈북민들이 두 달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단체들은 탈북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 악화로 후원금이 줄면 앞으로 구출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단체인 T성교회 이빌립 선교사는 10일 VOA에 탈북민들이 현재 중국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에서도 지금 나오는 사람이 없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선교사는 중국 당국의 이동 통제가 강화되면서 1월 말부터 탈북민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구출단체인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사실상 탈북민들의 이동이 100% 중단됐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다른 성으로 갈 때는 의사들이 이 사람 건강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그 건강 진단서를 가진 사람만 그 성과 성을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탈북자들이 나우스까지 넘어가려면은 성을 최소한 3, 4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마다 어떻게 건강검진을 띕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탈북자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중국의 한 소식통은 10일 VOA에 중국 내 23개 성이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성과 도시 간의 출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 검문소엔 공안당국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신분증과 여행증명서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는 탈북 경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한국 내 탈북민들의 북한 내 가족 탈출 지원 요청도 한 달째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상황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현지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협력이 안 되지요. 어렵다고 봐야지.
중국 내 탈출 경로가 거의 두 달째 막히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탈북민들이 거의 없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김성훈 목사는 태국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9일 현재 미국행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민 한 명만 남아있다는 소식을 정통한 희은지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로 한국으로 출국하려면 의무적으로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가 벌금을 낸 뒤 3, 4주 정도 대기해야 합니다. 이미 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출국했고 중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은 두 달째 없다 보니 이민국 수용소가 한산하다는 겁니다. 한편 김성은 목사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이동을 못한 채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돼도 사실 그 사람들한테 뭐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북한 가면은 무조건 뭐 땅 밟기도 전에 총살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뭐 사실에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그런 소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총살시켜버린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죠 지금 상황이.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탈북민 송환마저 거부하면서 공안당국에 체포된 많은 탈북민이 계속 투먼 등 여러 수용소에 두 달째 수감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이동 규제가 한동안 지속된다면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은 지난 2001년 1,043명을 기록한 뒤 2009년엔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지난해 입국자가 1,047명으로 전년보다 7.9% 감소했다며 중개인들의 활동 위축과 북중 당국의 국경 경계 강화를 주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천견 목사는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받으면서 탈북민 구출 후원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출 자금이 없는 탈북민들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경기도 그렇고 식당에도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서로 자기 사는 게 더 어려우니까 자신들이 죽는 사냥에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훨씬 더 줄어지겠지. 참 어려워. 다들 어렵다 어렵다 그러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대남 매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경제난 악화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그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초특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누구나 쉽게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선제적이고 봉쇄적인 대책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매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처음 내비친 점 또한 주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북한도 예외 없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면서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의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동향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중국과의 접경지대 쌀값이 킬로그램당 4,000원대 초반이었던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를 단행한 지난 1월 말 이후 50% 이상 가파르게 올라 6,800원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단 쌀이 안 들어오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당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소매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 그다음에 물류체계 중단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방역으로 들어가는 비용 말고도 경제 전반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방역 물자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그나마 부족한 국가 자원들을 집중시키면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그 검사 키트라고 그런 기계를 무려 만 대나 해외에다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키트 한 대가 보통 한 1,000불이 넘는 건데 그걸 엄청나게 주문했다는 건 북한으로서는 지금 외화 사정이 대단히 긴박한데 그 경제적 타격이지 엄청나.
조봉현 기업은행 IBK 경제연구소장은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차단된 데다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인력 송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자원을 쏟아부었던 관광산업도 원산 등 주요 지역의 관광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도 외국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조 소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밝힌 데 대해선 한국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절박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해서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언급한 것은 물론 북한이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남쪽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적극적인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좀 요청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취지엔 공감하지만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시설 점검 기간이 필요한 데다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그 제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 실시하기에는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진향TV를 통해 개성공단 봉제업체들을 가동하면 국내 마스크 수요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의 거점으로 지목하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국익과 북한 정권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재 이행 정도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 영해로 석탄과 모래 등을 불법 수출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공공연하게 위반한 정황이 최근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 군사연구소는 적어도 30척의 북한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175차례 중국 상하이에 드나들었고 이 중 상당수는 북한 남포항으로부터 석탄 등을 옮겨와 하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과 8월 사이 중국에서 출발한 수백 척의 선박이 북한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취해 중국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유류 무기 등 지금까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칭 선임 연구원은 10일 VOA에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중국과 북한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한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new aspect is just the originality and innovation that both sides have in circumventing sanctions.
중국과 북한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새로운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통신과 사이버 분야에서의 북중 간 협력 정황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지난달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북한 내 수많은 통신 사업 등에 관여했다며 대북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이달 초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에 연루된 두 명의 중국 국적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재 이행에서 자국의 국익과 북한의 정권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이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미북 간 긴장 고조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우려하던 과거에 비해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선임 고문은 제재 이행을 포함한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more narrowly that China believes that avoiding a war is its top priority and then
중국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공격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여길 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할 용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딘칭 선임 연구원도 중국은 제재 이행에서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이 느슨한 제재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중 관계 악화도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줄어든 이유로 꼽으면서 현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추가 제재도 중국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의 제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미중 관계를 꼽았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테거른 선임 국장은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관계가 좋을수록 중국의 제재 이행률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중 관계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미북 관계를 꼽았습니다. 스테거른 선임 국장은 미북 관계가 호전돼 미국이 제재 이행에 진지하지 않거나 최대 압박 전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면 중국은 이를 더 이상 대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s to do is they need to make clear to China that an important part of the relationship.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정도에 미중 관계 진전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테거른 선임 국장은 대북 제재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는 중국이 해상에서 석탄과 같은 고부가 가치 물품에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China's going to try to walk this line between enforcing sanctions but also finding ways to help North Korea.
하지만 중국은 제재 이행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지 않도록 돕는 방안 사이에서 양면 전략을 쓸 것이라고 스테거른 선임 국장은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선임 고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더 느슨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that we are now in a period where China once again is worried about instability in North Korea.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북한 정권을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글레이저 선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수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미국 등 전 세계로 계속 퍼지면서 현재까지 12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4,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러시아 하원이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0일 6개 주가 동시에 실시한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네 곳에서 이겼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역시 신종 코로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 너무 큰데요?
예, 11일 현재 전 세계 117개국에서 확진자가 11만 9천여 명, 또 사망자가 4,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중 중국의 확진자가 8천 명 이상이고 사망자도 3,200여 명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해 연말에 처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래 중국은 걷잡을 수 없이 감염자와 사망자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탈리아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미국 상황을 좀 볼까요?
네, 지난달 서부 워싱턴주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이래 11일 적어도 37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감염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내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네. 사망자가 현재까지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도 지금 확진자 사망자 증가 추세가 아주 빠른 편이죠?
네, 지금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나 한국, 현재 가파른 속도로 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와는 비교되지 않지만 네. 미국에서도 10일 하루 동안 260명 가깝게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네. 사망자도 이날 하루 4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 이탈리아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 이탈리아는 중국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데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10일 하루 동안 사망자도 168명이 늘면서 네. 총 누적 사망자가 631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노령층 인구 비율이 4명 중 1명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집 밖을 나서지 마라. 이렇게 전국에 이동 제한령 발동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밀라노, 베네치아 등 북부 15개 지역이 내린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건데요.
예.
다음 달 3일까지 유지됩니다.
네네.
아, 3주 이상 이탈리아 전체가 거의 정지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특히 이탈리아의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공동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중 경제규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주식시장이 지난 9일 3대 주요 지수 모두 7%대의 폭락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네네.
서킷 브레이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주가 급락으로 일부 종목이 아닌 주식시장 전체가 일시 거래를 중단한 게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다음 날인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발표에 힘입어서 다소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아시아 주식시장은 11일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중국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중국은 10일 하루 동안 24명이 추가 감염되고 또 24명이 숨졌습니다. 네. 네, 지난달 하루가 멀다 하고 몇백 명씩 감염자가 나오던 것에 비하면은 확연히 진정세를 보이는
그렇죠.
건데요. 하지만 전날에는 사망자와 확진자 모두 10명대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이른바 역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지금까지 어떤 조처를 취해왔고 그렇게 해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용을 좀 보죠. 어떤 조처 취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당국은 모든 입국자에게 건강신고서를 작성하고 체온검사와 여행 이력 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게는 14일간의 의무적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등 중국 정부의 지침보다 훨씬 강력한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곳이 중국 우한시입니다. 우한시의 소식은 지금 이제 평상으로 좀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거든요.
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우한시에서 집단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자 우한시와 인근 지역을 봉쇄하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그랬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한시를 방문한 바로 다음 날인 11일 우한 시민들에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10일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네, 우한시 중국의 그 중부의 교통 중심지이고 또 주요 산업도시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후베이성의 주도 로 인구 1,100만 명의 산업도시입니다. 특히 주요 자동차 산업도시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10%가 우한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우민 시민들까지 일터로 복귀하면서 중국 전역의 제조 공장들이 서서히 평상을 되찾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의회가 개헌안 표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의회가 지금 대통령 임기 규정을 교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네.
하원인 두마가 10일 이를 표결에 붙여서 찬성 833표 대 반대 0, 뭐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네네.
기권은 43표였습니다.
예. 개헌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대통령은 연임 여부와 상관없이 총 두 번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예.
러시아는 대통령이 헌법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연임하고 중간에 시간을 두면 나중에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뭐 특별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두마는 이날 개헌안에 대해 세 차례 심의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날 2차 심의에 참석해서 대통령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개헌 추진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푸틴 대통령은 만일 헌법재판소가 승인하면 헌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네 번째죠?
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두 번 대통령을 했고요.
네.
총리로 있다가 2012년에 대통령으로 복귀를 했고,
그렇죠.
2018년부터 네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더 연임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니까요.
예.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4년이 지나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집권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발렌티나 테레슈코바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대통령 입후보 제한을 없애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푸틴 대통령에게 유리한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네 번이나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네.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테레슈코바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이런 제한을 없애자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푸틴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횟수를 4에서 0으로 해주자는 거죠.
네.
이런 제안을 한 테레슈코바 의원은 세계 최초 여성 우주인으로 러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실현이 되면 그러면은 푸틴 대통령이 더 오래 대통령직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에 임기가 끝났는데
네.
이때 7일 대선에서 이기고 한 번 연임하면 오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올해 푸틴 대통령이 67세인데요. 2036년까지 집권하면 나이가 80세가 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밝힌 거네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0일 의회에서 강력한 대통령이 러시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강한 대통령이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테레슈코바 의원이라고 하셨죠? 이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러시아의 그 헌법재판소가 승인을 해야지 이게 가능할 텐데요.
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이 방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선거가 6개 주에서 치러졌거든요.
네, 미시간과 미시시피, 미주리, 아이다호, 노스다코다 그리고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 10일 동시에 민주당 예비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네.
아직 모든 곳의 개표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종합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싹쓸이 승리를 전망하고 있고요. CNN은 주도권을 굳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표 상황을 좀 볼까요?
네, 11일 아침 현재 미시간을 비롯한 네 곳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가 확정적이고요.
네.
노스다코다와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 주는 접전입니다. 이 두 곳은 샌더스 의원이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데요.
네.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미시간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져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부 사실상 기울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3일 슈퍼 화요일에서 샌더스 의원에게 역전한 뒤에 이번에 연승하면서 전체 경선의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슈퍼 화요일, 미니 화요일, 화요일의 남자가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네, 경선 초기에 하위권에 처졌던 자신이 이제 후보 지명에 가까워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10일 밤 중간 개표 상황이 알려진 직후에 필라델피아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결과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의 정신이 다시 일어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쟁자인 샌더스 의원을 향한 얘기도 있네요.
네, 앞으로 협력을 해서 민주당의 가치 기반을 재건하자고 말했습니다. 버니 샌더스와 그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함께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벌써 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제 남은 경선의 흐름이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크게 쏠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대선 출마 선언 때 강조했었다고 말했는데요. 거기에는 민주당 가족뿐 아니라 무소속 지지자 가족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 가족도요.
네.
CNN 방송은 샌더스 의원이 중요한 결단을 할 시점이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 선거운동본부 측은 조만간 경선 포기를 비롯한 결단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부인했는데요. 예정된 텔레비전 토론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남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
프라이머리 일반 유권자 투표를 진행합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인데요. 이에 앞서서 15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1차 텔레비전 토론을 열게 됩니다.
네, 텔레비전 토론 15일인데요. 이 토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이든 샌더스 첫 양자 토론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지난 10자 토론에는 7명이 나왔는데 네. 그 뒤로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경선 참여를 중단했죠.
그렇죠.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잇따라 남은 경선을 포기했는데요. 워런 의원 외 나머지는 모두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한때는 경쟁자였는데 이제는 바이든 전 부통령 쪽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뉴햄프셔 예비선거에 돌입하면서 경선을 포기했던 앤드류 양 전 예비후보가 10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오후에는 신의주만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가끔 비도 내립니다. 바람 약간 강하게 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0도로 시작합니다. 남포는 2도, 양덕이 영하 4도, 구성 영하 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12도, 남포도 12도, 양덕은 9도, 신의주는 8도, 구성은 6도입니다. 자강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에 강계와 희천 지역에 비나 눈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에 5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 해주와 용현 지역이 맑겠지만 나머지는 구름 많고 오후에는 한때 비도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1도. 개성은 아침 영하 1도로 시작하고 낮에 11도, 사리원은 아침에 1도, 낮 최고 13도입니다. 강원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원산과 평강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5도, 장전 아침에는 3도, 낮 최고 14도입니다. 함경남도 지역입니다. 심포만 오전에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흐리고 오후에 비나 눈 내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장지는 영하 10도, 함흥의 낮 최저 낮 최고 14도, 장지는 영상 3도입니다. 함경 북도 지역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 비나 눈 내립니다. 성진 김책 지역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11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오전 한때 해산과 삼전에 눈 내리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풍산 김영권 지역 아침 최저 영하 11도입니다. 낮 최고 4도. 해산도 영하 11도, 낮 최고 2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후에 앞바다 쪽에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중 31명이 숨졌습니다.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어제 207명이 추가로 감염되고 4명이 숨졌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발생한 주도 한 곳 늘어나 총 37개 주와 워싱턴 DC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주치의가 자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행동정치회의 행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공화당 의원 등 일부 인사들과 악수하고 같이 전용기에 탑승이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7,7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현재 288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7,755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중 60명이 숨졌습니다. 감염 사례 90% 이상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국 확진자 80%가 집단 감염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61%는 종교 집단인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세계 117개 나라에서 확진자는 11만 9천여 명, 사망자는 4,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약 8만 1천 명, 사망자는 3,150여 명에 이릅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탈리아는 전국 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늘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고 6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8천여 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290여 명이 숨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알리사 파라 공보 담당관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남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주 인도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미군 지휘관들도 예방 차원에서 해외 방문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군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6개 주에서 동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진 어제 미니 하요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개 주에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늘 현재 개표 결과 미시간주와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아이다호주 등 4개 주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누르고 슈퍼 화요일에 이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초반 3개 주 경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승리한 뒤 슈퍼 화요일과 미니 화요일에서 대승을 거두는 등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이 폭력을 크게 줄일 경우 이번 주부터 포로 5,000명에 대한 단계적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디크 세디키 아프간 대통령 대변인은 오늘 트위터에서 호의의 표시로 오는 14일부터 탈레반 수감자 1,500명을 석방하고 이어 나머지 3,500명을 추가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아슈라프 간이 대통령의 명령서를 인용해 협상이 시작되면 2주마다 500명의 탈레반 포로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오늘 지속가능한 산유 능력을 하루 1,300만 배럴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람코는 지속가능한 최대 산유 능력을 하루 1,2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로 늘리라는 에너지부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